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매출은 막 곤두박질 치고 빚은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서 당장 내일 회사 불이 꺼질지 모르는 그런 피말리는 산업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죠. 뭐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산업이 완전히 붕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숨통을 좀 틔워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새로운 부담을 막 얹지는 않으려 하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규제를 좀 풀어준다거나.
맞아요. 그런데 만약 정반대로 정부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감독관들을 투입해서 너희 실수 한 번만 하면 한해 벌어들인 이익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는 진짜 목을 조르는 격인데요.
네. 근데 2026년 6월 현재 이숨 막히는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건설 업계입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방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쭉 깊이 파고들면서 이 암울한 지표들 사이에서 아주 기묘한 생존의 방정식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죠.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은 그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쫙 추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흔히 그 흙먼지 마시며 호루라기 부는 현장직으로만 알았던 안전 직무가 어떻게 수종은 때 기업의 명운을 쥐고 흔드는 최고 전략부서로 진화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건설 산업 외형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오히려 목을 조르는 감시의 눈은 역대 최고로 많아진 진짜 기묘한 상황이거든요. 지표를 보면 이 이중고의 현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건설 투자가 2021년부터 무려 4년 연속으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전국에 쌓인 미분양 주택은 7만 가구로 훌쩍 넘겼고요.
7만 가구요. 와, 한마디로 돈벌 곳이 완전히 말라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돈줄은 마르는데 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아예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공언하면서 올해 사업장 감독 대상을 작년 5만 2천 개소에서 무려 9만 개소로 폭발적으로 늘렸거든요.
9만 개소요? 산업안전감독관 숫자도 엄청 늘었겠는데요.
네, 2배 이상 확충했습니다.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산업에 경찰을 2배로 투입한 셈이죠.
덩치는 쪼그라드는데 경찰은 두 배로 늘어났다. 야, 이거 산업 전체가 벼랑 끝인데 규제만 이렇게 옥죄에 오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 그러니까 재무적인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막합니다. 바로 돈 문제로 직결되죠.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부동산 PF 위기가 바로 이 맥락인 것 같은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PF 부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위기가 어떻게 현장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건가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려면 건설업계 특유의 피라미드 구조를 좀 보셔야 해요. 지금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PF 대출 연체율이 4.49%를 찍었거든요.
4.49%면 높은 건가요?
엄청 높은 거죠. 2021년 말에 불과 0.37%였던 걸 생각하면 진짜 공포스러운 속도로 부실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 사업을 할때 땅을 사고 사업을 기획하는 주체를 시행사라고 부르잖아요.
네, 시행사.
그런데 금융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땅만 덩그러니 있는 시행사 하나만 믿고 수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아, 뭔가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막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다며 사업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당신 신용만으로는 수억 원을 빌려줄 수 없으니 직장 번듯하고 돈잘 버는 당신 친구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해라.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군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사업을 말아먹고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은 당장 제 집이나 차에 압류 딱지를 붙이러 올 테고요. 제가 덤터기를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건설업에서는 그돈잘 버는 친구 역할을 건물을 직접 짓는 시공사, 즉 건설사가 맡는 겁니다. 시행사가 아파트를 다 짓고 분양해서 빚을 갚을 때까지 우리가 연대 보증을 서겠다 하고 신용 부강을 해주는 거죠.
아하, 건설사가 보증인인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서 미분양이 나고 시행사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천억 원의 빚이 다 건설사한테 넘어오는 거네요.
네, 그 빚은 고스란히 보증을 썼던 건설사가 떠안게 됩니다. 이걸 재무제표상에서는 우발채무라고 부르거든요. 평소에는 장부에 부채로 잡히지 않고 숨어 있다가 위기가 터지는 순간 엄청난 청구서로 돌변하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남의 빚까지 떠안고 갚아야 하니 지금 건설사들 금고가 진짜 청통 비어가고 있겠군요.
그런데 아까 9만 개소나 털어보겠다는 그 삼엄한 안전 규제가 이 시한폭탄 위에 얹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빚 갚을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가 덮치는 셈이죠. 현재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영업이익이 5%요? 매출액도 아니고 이익이 5%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쵸.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보통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잖아요. 막 100원어치 공사해서 5원 남기기도 힘든 판국인데 현장에서 불행한 사고가 났다고 회사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남긴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한 방에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소리네요. 이거 현장이나 기업들 반발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생존이 걸려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시 상황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이 공포갑이 수치로 딱 증명이 되거든요.
어떻게 나오나요?
50인 이상 기업의 거의 절반, 49.9%가 현재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부담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규제를 꼽았습니다. 근로시간이나 까다로운 환경규제를 아득히 뛰어넘는 압도적 1위예요.
와, 절반이나요?
네, 그래서 요즘은 사고가 터지면 그냥 수동적으로 처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맹렬하게 법정 싸움을 벌입니다. 실제로 작년 5월에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원청 대표가 무죄를 받아낸 첫 판례가 나왔거든요.
아, 대표가 구속을 피한 거군요.
맞아요. 재해가 발생했다는 결과 그 자체보다는 경영자가 사전에 예방 시스템을 얼마나 철저하게 구축했는지를 치열한 법리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기업 문을 닫느냐 마느냐를 건 방어전이 된 거죠.
진짜 빚더미 폭탄을 안고 뛰는데 발밑에는 과징금과 구속이라는 지뢰가 쫙 깔려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옥 같은 생존 게임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실존하는 기업의 케이스를 한번 뜯어보죠.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제가 자료를 막 넘기다 보니까 시공능력평가 8위인 롯데건설의 행보가 유독 흥미롭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극단적인 다이어트랑 위험한 독약 처방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던데요.
네, 롯데건설은 지금 한국 건설 산업이 앓고 있는 그 구조적 모순과 그걸 돌파하려는 기업의 처절한 몸부림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본 같은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아파트나 빌딩을 짓는 주택, 건축 부문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주택 비중이 높은 게 왜 문제인가요?
토목공사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순위가 10위권 바뀔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장 뼈아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눈여겨본 것도 바로 그겁니다. 작년 11월에 롯데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설이 쫙 퍼졌을 때 롯데건설이 7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그 흔히 말하는 영구채를 발행해서 급한 불을 껐잖아요.
네, 맞습니다. 7천억 원을 조달했죠.
얼핏 들으면 만기가 영구적이니까 원금은 평생 안 갚고 이자만 내도 되는 아주 훌륭한 대출 같지만 제가 알기로 이거 뒤로 갈수록 함정이 파여있는 독약 처방 아닌가로?
영구채의 맹점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장부상으로는 이 연구체가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회사의 부채 비율을 마법처럼 뚝 떨어뜨려줍니다. 겉보기엔 재무구조가 되게 탄탄해진 것처럼 보이죠.
빚인데 자본으로 쳐주니까 장부 마사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오듯이 3년 뒤에 롯데건설이 돈을 갚겠다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금리가 갑자기 8.3%로 튀어오르고요. 계속 가산금리가 붙어서 최대 10.8%까지 치솟습니다.
와, 10.8%요?
네, 첫 몇 년만 싼 이자로 꼬드기고 나중에는 감당 못할 이자 폭탄을 터뜨리는 악성 신용카드 리볼빙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당장 숨통은 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을 조여오는 리스크를 껴안은 겁니다.
와, 살기 위해서 일단 3년 뒤에 터질 시한폭탄을 삼킨 거군요. 신용평가사들도 당연히 경고등을 켰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자료를 더 들여다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숫자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2026 1분기 성적표인데요.
네, 그 수치가 아주 기가 막히죠.
롯데건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7%가 줄었어요. 전체 파이가 그만큼 작아졌다는 건데 정작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38억 원에서 무려 504억 원으로 13배가 폭증했어요. 아니, 빚에 쪼들여서 영구채까지 끌어다 쓴 회사가 파이가 줄었는데 이익은 13배 늘었다. 장부를 조작한 게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장부 조작은 아니고요. 그 마법 같은 숫자의 비밀은 바로 진짜 무자비할 정도의 체질 개선, 그리고 원가율 관리에 있습니다.
원가율을 어떻게 했길래요?
신임 오일근 대표 체제하에서 롯데건설은 2025년 1분기에 95.4%까지 치솟았던 원가율을 올해 91.7%로 무려 3.7%포인트나 깎아냈습니다.
잘 잠깐만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멘트값, 철근값, 인건비가 다 오르는 와중이잖아요. 근데 원가를 낮췄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원가를 낮췄다는 건 하나를 의미해요. 과거처럼 그냥 회사 덩치나 매출 규모 키우려고 돈 안 되는 공사라도 일단 수주하고 보던 그 관행을 완전히 갖다 버렸다는 뜻이죠.
아, 무조건 덩치 불리기를 포기한 거군요.
맞아요. 철저하게 마진이 남는 알짜 사업만 선별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180도 전략을 튼 겁니다.
아하, 덩치 키우는 걸 과감히 포기하고 뼈를 깎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진짜 돈 되는 수익성 위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네요.
게다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무서운 시한폭탄, PF 우발 채무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롯데건설이 펀드를 조성하고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 우발 채무 규모를 회사의 자기 자본인 3조 5천억 원 밑으로 2조 원대 후반으로 묶어두는 데 성공했거든요.
오, 자기 돈보다 남의 빚 보증이 더 많았던 상황에서 드디어 탈출한 거네요.
네, 내 돈보다 남의 빚 보증 성게 더 많았던 끔찍한 상태를 마침내 벗어난 겁니다. 이 모든 처절한 구조 조정에 합쳐져서 극적인 V자 반등을 만들어낸 것이죠.
독약을 삼키고 버티면서 뼈를 깎는 다이어트 끝에 간신히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야,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앞으로도 원가율을 낮추고 계속 돈 되는 알짜 사업만 하려면 소비자나 조합원들에게 비싼 값을 부를 수 있는 그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롯데건설이 꺼내든 최고의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류엘이랑 과거 롯데론유 타워를 지어본 초고층 기술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 류엘 요즘 강남 쪽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현재 대우건설이랑 피 튀기는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공사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성수 4지구 재개발,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죠. 여기에 실거래가가 60억 원을 돌파한 청담 뉴엘 같은 초고급 주거시장을 진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부유층 조합원들에게 우리 아파트는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럭셔리 라이프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값비싼 시공권을 따내고 있는데 만약 그 으리으리한 초고급 뉴엘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거나 중대재해가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죠.
매일 저녁 뉴스에 막 대서특필되고 전임 대표이사 때처럼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 읽고 현장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요.
롯데건설로서는 진짜 끔찍할 겁니다. 그 순간 1조 원짜리 수주전에서 내세웠던 수십억 원의 프리미엄 이미지는 단번에 사람 피로 지은 아파트라는 오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잖아요.
그쵸. 깐깐한 강남의 재건축 조합원들이 그런 꼬리표가 붙은 브랜드를 선택할 리가 없죠.
절대 안 하죠.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 5년간 시공 현장에서 16명의 사망자가 나왔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판 리스크가 이미 목 끝까지 차올라 있는 상태예요.
아, 이미 여유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영구채라는 독약까지 마셔가며 간신히 불씨를 살린 3배 영업이익이 단 한 번의 중대재해로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서 공공공사 입찰마저 막히면 그야말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죠.
와, 이제야 이 깊은 분석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경영진 입장에서 현장의 안전이라는 건 더 이상 뭐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순수한 도의적 차원이나 규제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군요.
완전 생존의 문제죠.
수조원의 빚을 막아내고 회사의 유일한 생명줄인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사수하는 최전선 방어막인 거네요. 다시 말해서 안전팀이 곧 회사의 현금 흐름을 지키는 핵심 재무부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무게감을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뭐 하얀 안전모 쓴 관례자가 돌아다니면서 저기 안전고리 단단히 매세요 하고 소리치는 수준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될 규모잖아요.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은 완전히 폐기됐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020년 현재 롯데건설의 현장을 통제하는 핵심은 철저하게 디지털 시스템과 빅데이터거든요.
디지털이요?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됐나요?
롯데건설은 이미 2022년에 위험성 평가 AI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무려 9만 건의 건설 사고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 놨어요.
잠깐만요. 9만 건요? 그럼 AI가 현장 데이터를 쫙 보고 내일 어디서 사고가 날지 예측을 해준다는 건가요?
아주 유사합니다. 현장 관리자가 내일 진행할 작업 내용을 시스템에 딱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AI가 70종의 위험지수를 쫙 분석해냅니다.
오, 70종이나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지금 같은 계절에 고층 철골 작업을 할 경우 추락사고 확률이 상위 15%에 달한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띄워주는 거죠. 어떤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맞춤형 가이드까지 쫙 뽑아주고요.
와, 무슨 SF영화 같네요.
여기에 더해서 현장 곳곳에 설치된 AI CCTV가 근로자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안전고리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거나 좀 불안전한 행동을 하면 중앙통합영상관제시스템인 안전상황센터에 즉각 알람이 울리거든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막아낸 추락사고만 이미 249건에 달해요.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고가 일어날 변수 자체를 현장에서 미리 지워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안전관리자가 막 몽둥이 들고 위반사항 잡으러 다니는 경찰이었다면 지금 주신 자료에 나타난 이분들은 수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의 위험 변수를 통제하는 일종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가깝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완전히 지휘자죠.
근데요, 여기서 좀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경고를 띄워도 결국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현장의 사람들이잖아요. 공사기일은 엄청 촉박해서 하청업체 소장님은 빨리 콘크리트 부어야 한다고 난리인데 안전관리자가 태블릿 PC 들고 가서 소장님 AI가 오늘 사고 확률 80%랍니다. 당장 공사 멈추시죠? 이러면 현장에서 당장 멱살잡이 나지 않을까요?
아하, 훌륭한 통찰이십니다. 그 딜레마가 바로 2026년 현재 안전직무가 맞닥뜨린 가장 큰 현실이고요. 역설적으로 그들의 몸값이 치솟는 핵심 이유입니다.
아, 그 설득하는 능력이요?
네. 현장에 단순히 법과 데이터만 딱 들이밀면 아무것도 안 굴러갑니다. 발주처는 빨리 지으라고 매일 독촉하죠.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하루 공사를 멈추면 인건비랑 장비 대여료가 수천만 원씩 허공으로 날아가니까요.
그분들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가 요구하는 최고의 안전인재는 단순한 법규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의 숨막히는 공기압, 박박, 자재 수급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안전 원칙을 관철시키는 고도의 소프트 스킬, 즉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 욱박 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현장이 돌아간다는 거군요.
네. 롯데건설이 I respect you, 즉 상호 존중 문화를 조직 문화로 전면에 내세운 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그냥 지시하고 단속할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를 무기로 안전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파트너로 대우해야만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니까요.
파트너로 인정해야 말이 통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I 데이터는 이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고요.
와,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26년의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생전을 건 거대한 실험실 같습니다. 극심한 자금 침체와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라는 그 턱 밑까지 차오른 이중고 속에서 기업들은 살을 깎는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피말리는 생존 게임이죠.
롯데건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그 기적 같은 13배의 영업이익 반등, 그리고 이 모든 프리미엄 전략이 무너지지 않도록 밑에서 굳건히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그것이 바로 첨단 기술과 인간의 소통 능력으로 무장한 안전 직무였다는 사실을 오늘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전이 곧 기업의 재무이자 브랜드가 된 시대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이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되게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우리가 AI가 9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70가지 위험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CCTV가 불안전한 행동을 잡아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엄청난 예측 시스템 말이죠.
네, 건설 기술이 이렇게까지 고도화되어서 데이터의 예측 능력이 인간을 완벽히 뛰어넘는 그런 스마트 건설 시대가 오고 있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중대재해가 터진다면 과연 그 사고의 최종 책임은 수많은 변수 속에서 현장을 지휘했던 안전관리자, 즉 인간에게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1%의 결함을 놓쳐버린 AI 알고리즘과 그것을 세팅한 시스템에 물어야 할까요?
오,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모든 것을 데이터가 예측하고 지시하는 이런 고도화된 기술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그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책임과 몫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중문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복잡한 팩트들 속에 숨겨진 가장 날카롭고 매력적인 인사이트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